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된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보다 짧은 성경은 요한 2서와 요한 3서 뿐입니다. 또한 이 편지는 에베소서나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듣고 있는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와 같이 교회에게 공적으로 보낸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굉장히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적으로 보낸 사적인 편지입니다. 물론 공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사적인 측면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있는 편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편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도대체 정확히 무엇을 목적으로 기록한 것인지를 확신하지 못할 만큼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모호한 네, 편지입니다. 이렇듯 내용이 짧고 사적이며 모호한 편지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잘 가르쳐지지 않고 선포되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분명 권위 있는 하나님의 정경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정경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편지를 로마서나 에베소서와 같은 어떤 이러한 서신서들과 동등한 권위로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것을 이 책을 사랑해야 되고 이 책에 관심을 보여야 되고 교회 안에서 분명히 가르쳐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분명히 편지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지만 그 사적인 목적 안에 보편교회에 보편적으로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편지를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분명 하나님은 이 편지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빌레몬서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서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 유튜브나 뉴스에 떠들썩하게 어떤 올라온 기사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대학교에서 이제 기이한 현상이 네,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2월 8일 날 그 대학교에서 이제 채플이 있었는데 한 외부 강사가 그 채플에 와서 네, 설교를 한 후에 이제 설교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어떤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남학생이 나와서 개인적인 자신의 어떤 고백을 하고 이제 그 채플이 마무리 되려고 하는 순간에 동시에 그 채플에 참여했던 30명의 학생들 30명 정도가 어떤 이제 그들의 고백으로는 성령 하나님께 마음 가운데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서 계속 예배를 드려라 라는 어떤 음성을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0명에서 50명, 70명, 100명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그 늘어나는 소식을 근처에 있는 대학교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듣게 되어서 그곳에서 계속 모이게 되어 2주 동안이나 멈추지 않고 어떤 그 모임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임 가운데에 특별히 인도자나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뭐 기이한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회개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어떤 치유가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현장으로 찾아와서 어떤 뉴스를 보니까 거기에는 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그 일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했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흥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순한 그냥 해프닝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러한 현상만을 보고 어떤 긍정 혹은 부정하는 판단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론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부흥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어떤 성급한 판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오만함에 대한 책망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는 것은 섣불리 무엇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어떤 현상을 통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통해 판단되는 것입니다. 네, 부흥이 일어나면 분명 예배가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서 예배를 나오는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깊이 발견하게 되고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발견하게 되고 또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목소리를 내어 전인격적으로 찬양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회사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어떤 시기를 봤을 때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로 모여드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어떤 거룩함을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에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꾸고 변화되는 어떤 일시적인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추구했던 어떤 사상들, 가치관들을 새롭게 바꾸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은 이것들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 어떤 개인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어떤 영향을 받는 그 도시 전체가 어떤 도덕적으로나 어떤 경건한 그 영향력을 받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흥은 사실은 어떤 현상이나 어떤 치유, 뭐 그런 치료, 뭐 어떤 신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나 자신의 현실의 변화를 통해서 사실은 나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빌레몬서는 그런 의미에서 부흥을 경험한 자의 삶,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 현실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들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입체적인 어떤 이야기, 입체적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종 빌레모서는 노예제도에 대한 신학 성경의 견해가 무엇이냐라는 주제를 가장 핵심 주제로 여겨져서 다뤄질 때가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 빌레몬서를 근거로 해서 바울이 노예제도를 옹호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어떤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시켜라 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요. 빌레몬이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도 그의 사랑과 믿음을 칭찬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또한 이 바울은 노예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존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러한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제 이러한 입장에서 성경은 노예제도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노예제도의 일부 형태 또는 노예를 학대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입장과는 좀 완전 끝에 서 있는 어떤 이들은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반대로 바울은 이 노예 제도를 해방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들은 바울이 정면적으로 어떤 직접적으로 노예 제도를 공격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수사학적 방법으로 은유적인 방법으로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 그 노예 제도를 해방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 이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형제라고 형제끼리 서로 어떤 소유하는 관계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모순적이다라는 어떤 관점으로 바울은 이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빌레몬서만을 보고 사실 노예 제도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이 어떠하냐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이 책을 벗어난 논쟁입니다. 이 주제를 신학적으로 어떤 정말 생각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다뤄야 되고 좀 더 포괄적인 내용과 해석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노예 제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노예를 사거나 파는 일을 하라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내용도 전혀 어느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신약 성경은 어떤 일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그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와 또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그 노예들이나 종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노예 제도가 뭐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 많이 논쟁이 되고 그것을 주제로 다뤄진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 어떤 궁극적인 이 빌레몬서가 말하고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궁극적인 사실 목적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이전처럼 노예로 노예의 신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과 같이 나를 대하는 것 같이 똑같이 그 오네시모를 바울로 형제로 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라는 것을 사실 요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에게 단순히 어떤 신분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관계를 어떤 해방시켜달라, 회복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로, 질서 속에서 서로의 관계를 재구성해라, 새로의 관계를 다시 맺어라 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고, 그것이 이 빌레몬서의 핵심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핵심 주인공인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통해서 과연 부흥을 경험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어떻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가 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이 다른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가능한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이러한 다양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질문들을 이 안에서 해결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탈주한, 도망간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빌레몬으로부터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가서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곳에서 바울의 어떤 복음의 전파로 인하여 회심을 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바울의 옆에서 그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돕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서 편지와 함께 빌레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이 관계의 회복의 최종적인 결정을 빌레몬에게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은 이 편지의 서문입니다. 어떤 고대의 편지들의 서문은 보통 이제 편지를 쓰는 저자가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밝히고 또 그 수신인이 누구인지를 밝힌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신인에 대한 인사의 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쓴 사람과 수신인과 그리고 인사 이런 식으로 이제 서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문을 보면 어떤 다른 서신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표현으로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네, 보통 바울은 서문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자신의 어떤 권위나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빌레몬서에서만큼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개는 어떤 다른 서신서에서는 나오지 않고 오직 빌레몬서에서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네, 이제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라고 이제 위하여 갇힌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 갇혔다, 갇힌 자라는 이 단어의 뜻은 실제로 어떤 문자적인 의미로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쓸 때 감옥에 구금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이제 오네시모를 전도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 바울 자신을 재미있는 게 로마 감옥에 갇힌 자다. 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라든지 예수를 위하여라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든지 어떤 해석이든지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도라는 권위적인 권리로 이 편지를 쓰고 어떤 것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그리스도에 갇힌 자로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빌레몬에게 호소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래서 이제 5절에서 보면 5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은 명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 자신의 주석에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으로 하여금 그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려고 자기 자신의 권리도 내려놓았다. 네, 바울 자신을 갇힌 자라고 말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갇힌 자라는 사실을 빌레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노예의 삶을 사는 오네시모의 삶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삶이고 부자로서 노예를 다스리는 이 빌레몬의 삶도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된 삶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나 바울 나 자신이나 빌레몬 너 자신이나 모두 같은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다, 같은 자다, 형제다라는 어떤 새로운 질서를 이 안에 부여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된 바울은 이 빌레몬을 그리고 나서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수신인에서 동역자라고 소개함으로써 그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빌레몬도 그리스도의 갇힌 자입니다. 오네시모도 그리스도의 갇힌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두 그리스도의 갇힌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형제이고 모두 어떤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갇힌 자가 그럼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오늘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소개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된다는 것은 화해와 연합을 이루는 자입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 바울이 지금 청한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돌보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만나게 됐고, 오네시모를 전도하게 되었고,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였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처한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실은 이제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시대의 노예를, 노예가 도망가면 주인은 그 노예를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위기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울은 그냥 듣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듣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 오네시모를 위해 직접 필서로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내고,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오네시모의 모든 것을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오네시모의 모든 문제들을 마치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을 하며,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화해와 연합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변의 어떤 나의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들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바울과 같은 화해와 연합을 위하여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정말 많은 경우를 어떤 말로, 어떤 입술로 끝내버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의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그의 삶에 처한 문제들, 어떤 관계들 안으로 그 사이에 들어가 어떤 화해를 요청하고 연합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투자하거나 어떤 나의 에너지를 쏟는 일들이 그리 많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로 남겨두고 나는 그냥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되지, 내가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살았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비록 지금 오네시모와 사이가 좋더라도, 나는 비록 지금 빌레몬과 사이가 좋더라도, 이 둘이 사이가 좋지 않으면 바울은 괴로웠던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단순히 어떤 나의 입술로만, 나와의 관계에서만 해결하는,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화해와 연합을 어떤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루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의 삶인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관계를 재규정하는 자입니다. 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우리들은 모두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영원한 죽음밖에는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질서 속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질서를 세우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형제로 만들어주셨으며,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를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그 은혜를 경험한,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내 이웃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정말 많은 어떤 교회 안에서 학위, 학벌, 어떤 직업, 세상의 어떤 기준,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에게 접근을 하고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에게 그런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합니다. 아, 저 사람은 좀 더 많이 배웠으니까 어떤 그 사람의 귀는 기울이고 이 사람은 뭐 배우지도 못하고 일도 어떤 다니는 회사도 변변치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이 사람을 깎아내리고 이 사람의 어떤 권면이나 이야기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았다시피 노예인 오네시모도 부자인 빌레몬도 모두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모두 어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빌레몬과 그 외의 수신인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빌레몬서는 끝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인사에서 은혜가 있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25절에서도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새로운 질서 안에서 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 어떤 은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그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교회에 평일날 이제 계속 있으면서 한 기도학교 학생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학생이 저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전사님, 저는 어떤 누구누구를 너무 미워합니다. 저는 그 아이를 절대 죽을 때까지 용서를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빌레몬서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3절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 아이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사실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부흥이라는 것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의 아픈 것들이 치료되고 우리들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가 나에게 정말로 주시는구나를 피부로 전인격적으로 깨달아 이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이 은혜 안에서 틀어졌던 관계들을 재조명하게 되고 재설정하게 되고 내가 미워했던 자들을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받은 용서로 그 대상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처했던 그 끔찍했던 죄 가운데 있던 상황을 그 상황과 동일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의 내적 상태와 그 상태로부터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는 나의 행동들,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하여 맺혀지는 교회 안에서의 열매들, 그 것들이 부흥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난다고, 기이한 현상이 많이 있다고, 우리들은 그것을 쉽게 숯부르게 어떤 부흥이다, 어떤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 어떤 인과 율의 법칙 속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 인과 응보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 권선징악, 나에게 악을 행했으니 너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돼 라는 삶 속에서,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경험되는 평화, 평강으로 인하여 빌레몬을 형제로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또 우리 현상교회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림으로 그리스도의 갇힌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만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구별됨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이 우리의 생사화복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 무엇보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갇힌 자로 소개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구별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입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로운 질서 가운데에 재설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잘못된 자를 미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 그것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들을 우리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땅한 삶인 것임을 우리들이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을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화해와 연합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의 지체가 되는 것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나의 행복만을 추구했던 삶에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보고 구하고 그 사람의 행복과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은혜를 모르는 시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모르는 시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편 찬송 28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